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이 자유와 평강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망과 죽음에서 살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성령 안에서 또 양심의 깨끗한 의로움을 그리고 영혼의 평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하며 감사하면서 복되신 이 주일의 나머지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려고 하니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께서 풀어주실 때에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먼저 한번 읽고 나서 오늘은 그 실천적이고 그 신학적인 면에 대해서 결론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시계 방향으로 우리 읽어 가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그때 몇 사람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빌라도가 그들이 사람들의 그들의 희생물질을 섞었다고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였으므로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한 죄인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를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너희는 시로 안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그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한 죄인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또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그 열매를 얻고자 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니
그때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말하기를 보라 3년 동안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만을 못쓰게 하느냐 하매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주인님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그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만일 맺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 주인님께서 그 나무를 베어 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예. 저번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분들의 구전문학에서는 oral tradition에 의해서는 fig tree, 무화과 나무가 그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유혹에 빠져 따먹었던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하고 또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나타낸다. 그렇게 자기들의 전통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그 배경은 뭐였습니까?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이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 결말을 한번 지어봅시다. 포도원 주인이 3년 동안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 올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포도원 지기가 그 와인드레서가 다시 간청을 했죠. 그랬더니 주인이 오케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번. 포도원의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우리가 영적으로만 해석하려 된다면은 이건 뭐 방법이 너무 많아져요. 알레고리가 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하지 않을 것이며 되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드러난 것에다 이제 초점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늘 특징을 무엇으로 예수님이 나타내실까 봅시다. 2번 이 비유에서 포도원지기 일하는 사람은 포도원 주인에게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금 올해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지기하고 포도원 주인 사이에 언어니 그 디벳이 왔다 갔다 한 거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그 페이트가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지금 인원이 되고 있어요. 3번. 이러한 인원은 마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는 포도원지기. 그리고 그분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도 열매가 없으면 정당하게 just condemnation, 정당하게 정죄해서 심판을 관한 것이다. 고 하겠다. 그 포도원이라 좋은 그 귀한 밭에다가 소일이 토양을 허비하고 잡아먹고 있는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파내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포도원 주인이 내리는 심판이 된다. 하지만 mercy, 자비를 나타내서 한 번 더 gracious하게 그 나무가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시라고 포도원 지기가 간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렇게 포도원 농사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 같다. 이러한 논의의 그 갈등은 뭐냐? 구약시대 전체도 흐르고 있는 이거 텐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 선지의 11장 8절에 하나님의 그 아픈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이프라임아, 이거는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프라임 지파가 대표였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여 너를 저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아스루에 보내고 포로로 가게 하고 그렇다 해더라도 내가 너를 저버릴 수가 없지 않느냐. 내 마음이 너에게 채찍을 내리는 가운데서도 내 속에서 돌이켜서 컴패션, 연민의 자비함이 뜨거워지고 더욱더 너희를 향해서 소프트해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 자비하심과 정당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그 편 두 가지 다 양면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는 회개하면은 너희들이 회복이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는 하나님 나라의 뚜렷한 그 법칙이 여기도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4번,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심판하시려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지 사기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한 그 무화과 나무에 관해서 아주 극적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용서해서 기회를 다시 주겠다는 자비로운 음성과 그것이 회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계속 나아가겠다면 내리실 정당한 심판. 이게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두 가지의 음성이다. 5번,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 관해서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자비하고 forgive, 용서를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용서를 해주셔서 지금 파서 없애버리지 맙시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는 없애시오. 그 말 안 해요. 그냥 올해 챙겨주세요. 그 내년 내면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올해도 챙겨주세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도 보십시오. 내년에는 이거 내가 없애버릴 거야. 그 말은 안 해요. 그냥 3년 동안 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기간을 정한 시기에 단호히 처리하겠다는 그 기한을 안 뒀어요. 포도원 주인도 포도원지기도 그 나무에 그저 기회를 다시금 주시라고 간청을 하고 주인도 내년에 안 되면 없애버리겠 그 말을 안 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더욱더 잘 드러나고 있다. 이 포도원 지기가 다시금 갖고 와서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래서 어느 기간 올해는 그렇게 하겠다. 무화과 나무가 반드시 지기가 그렇게 자기에게 정성을 쏟았을 때 리스폰스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다. 여전히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그 나무가 치워버려지는 심판이 결국 오게 된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아직까지 강렬하기 때문에 아까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던 그 야훼의 마음처럼 포도원 전체의 토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끝없이 계속해서 버려둘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계속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내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에겐 그게 언제 왔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약 30년 후에 AD 70년에 왔어요. 한 제네레이션이 끝났을 때 그냥 심판이 왔습니다. 아직까지 근 20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영혼 회복이 안 돼요. 오해.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템플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템플들이 모여서 예수님 머리가 돼서 또 인비지블 유니버스를 또 하나의 템플이 됐기 때문에 이제 리럴 템플이란 것은 필요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태 없애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 템플을 아직까지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구약을 흐르는 기본 원리에 어긋난 잘못된 생각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 이 건물에 신경을 쓴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오히려 유대인 가운데서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제자들의 숫자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그 숫자가 다 찰 때까지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지켜주신다. 그 입장에 맞아야지. 그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워야만 제3의 템플, 솔로몬의 템플이 첫 번째고 예수님 당시에는 제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운 두 번째 템플이고 그게 무너지고 이제 세 번째 메시아가 세워야 되는 템플을 유대인들이나 잘못된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믿고 있는데 우리는 템플을 세우려고 지금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 있어야 정해진 나머지 일렉트, 택자들의 넘버를 다 채울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조선 교인이 거기 가서 통곡의 벽에 갔었어요? 네. 거기가 무슨 자리라고 하던 거예요? 그 벽 뒤에가. 성전이 있던 자리. 근데 자기들은 거기 못 가니까. 지금 머스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도가 그거죠. 지진이 나서 무너지기를 기다린 거죠. 그래야지 자기들은 다시 메시아의 성전을 짓는 준비한다고.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예. 6번 구원의 복음은 분명히 밖에서 온다.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어요.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금 기회를 더 주시라고 하는 간청은 그때까지 용서를 해 주시라는 것이기도 하다. 주인에게 용서를 부탁해요. 예, 바인드레스가. 그리하여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로 하여금 그 나무에 최선을 다하여 가꾸도록 다시금 기회를 주었어요. 하지만 올해도 다시 용서를 받은 이 나무가 지금까지 그리했듯이 스스로 갑자기 변해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나무 밖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도움이 와야만 한다. 나무가 갑자기 뿌리에서 영양을 더 받아가지고 뜬금없이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적은 없어요. 이건 포도원 지기가, 즉 나무 밖에서 지기가 해야 돼요. 모든 정성을 들이고 영양을 그 나무에게 공급해주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 나무는 무언가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나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게 하지 않겠는가. 나무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는 이게 그렇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노력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에게 다시금 반응하고 열매를 맺어 용서할 받을 기회를 주시며 정성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다. 포도원 지기처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처럼 그렇게 다시 은혜로 회개할 기회를 다시금 주셨는데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해서 반응을 보이면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고 회개가 바로 첫 번째 믿음의 열매니까요. 그게 지금 주 초점입니다. 7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두 가지 비유들은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 포도원에 포도원 지기가 다시 노력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이게 오픈엔드입니다. 네. 포도원 주인하고 포도원 지기가 논의한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청중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전하시는 이 하늘나라의 복음 선포에 이 무화과 나무들처럼 반응을 보이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그 청중들이 가진 영적 지도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들과 같다. 특별히 아까 우리 설교 본문에 나왔던 그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지도자들이야말로 대표적인 무화과 나무와 같다. 우리가 그 마운트 올리브, 올리브 산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올리브 산이 제루살렘 성전이 동쪽을 향해 있어요. 항상 성전은 해 뜨는 쪽을 향해 있는데 거기서 북쪽이었습니다. 예, 북서쪽이었어요. 올리브 산이. 올리브 산이 산등성리를 넘어가면은 서쪽에 뭐가 있느냐? 베타니가 있어요. 그 베타니에서 산허리를 따라서 삥 둘러서 북쪽으로 가면 제루살렘하고 베타니 중간에 있는 도시 이름이 베트페이지라고 그랬어요. 베트페이지. 이게 페이지가 바로 이게 종류, 저 무화과 나옵니다. 베트가 하우스 오브 피그예요. 근데 저번에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대공의에 72명이 모이는 산헤드림이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회의는 제루살렘 안에 있는 공회당이 아니라 베트페이지 여기 와서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지만은 그들의 법으로 베트페이지는 제루살렘 시리 리밋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베트페이지라고 무화과 나무에 집이라고 도시 이름을 지었느냐? 영적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거기 살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도 지금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너희들 지도자들이 대표적인 거야. 너희들의 모습이야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 지도자들부터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포도원 지기와 같은 예수님의 기회를 다시 달라고 할 때 아버지께서 오케이 하고 허락하셨어요. 나,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열매를 맺지 않을 시, 즉 스스로 순종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일반 공동체 전체가 열매를 맺지 않도록 그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포도원 전체 토양을 잡아먹고 쓸먹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forever 무기한적으로 그대로 두실 수는 없을 거다. 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회개하고 용서받아 은혜에서 리뉴얼 신앙이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새롭게 살아나기를 기대하시고 시간과 기회를 opportunity를 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 기도로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길을 열어주셨어요? 30년을 더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도자들이 회개할 기회를 30년을 더 연장해 주셨어요. AD 70년에 가서야 끝내버렸어요. 한 세대가 원 제너레이션이 지나갈 때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다. 우리가 다까지 읽었지요. 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열매 맺지 않은 영적 지도자들마저도 고침을 받고 갱생할 길이 가능하게 해주신다. 그 72명의 공연 중에 밤에 몰래 예수님께 와서 비밀 제자가 됐던 니고데모가 있죠? 그분이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아리마대 조셉과 함께 예수님 매장하는 데 도왔어요. 그때 용기를 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지도자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 스스로 리뉴라고 회개할 반응을 보일 수 없어요. 밖에서 들어와야 된다고 했어요. 나무에게 지기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포도원 지기 같은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마치 그 나무를 위해서 정성을 쏟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도 30년을 하나님이 더 기다려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하늘로 가시고 나서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설교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돌아섰다고요? 지도자들, 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에 돌아섰다. 그래서 예수님의 포도원 지기의 그 기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열매 없는 나무를 열매 맺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마지막 마.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자비하신 만이 반드시 우리의 영혼 속에서 변화와 회개와 리뉴얼 갱생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 그러한 반응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갱생할 것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때가 되면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 이건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AD 70년에 제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고 템플이 완전히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쌓이지 않고 다 불타 없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사람들이 상상을 못합니다. 기록한 그 당시에 학자들의 표현을 하면 역사학자들의 표현을 하면은 적어도 60만 명이 제루살렘 안에서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대원이 불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몇천 명은 또 성전으로 몰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해서 거기서 다 불타 죽었어요.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성경 밖의 사건으로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가장 비참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이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을 때 내리는 철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세상 마지막에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 가짜 크리스천들에게 아직까지 기회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그게 더 심한 정도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야죠. 질문이나 할 이야기 있습니까? 그러면 주제는 똑같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기회를 다시 주실 때 포도원 지기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또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밖에서 이렇게 은혜로 주실 때 거절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들도 저 멸망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갑자기 멸망한다. 그건 세례받은 믿음의 멤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방인에게 주신 교훈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주신 교훈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소위 말해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언약 백성이었는데 이 경고를 무시해서 끔찍한 일이 나왔죠. 그 끔찍한 것에 더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온다고 예수님이 타이프로서 그걸 보여주셨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보이시는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또 돌아서 회개하지 않을 때 오는 마지막에 닥치는 심판을 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살게 도와주소서. 성령이여,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